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 본문 1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궁중회의에서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암살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암살 명령을 내릴 때 이 사울 왕의 어조, 그 뉘앙스는 어떠했을까요? 질문입니다.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멋쩍음이다.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좀 죽일래? 좀 멋쩍음. 2번, 짧고 단호한 한마디. 마, 주입부라. 끝. 3번, 분노 섞인 광기. 다윗을 좀 죽여! 죽이라고! 내 눈앞에 보이게 하지 마!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아, 제가 3번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점점 미치강이가 되어가고 있는 사울은 분명히 분노 섞인 광기를 부려냈을 것입니다. 한바탕 광기를 부리고 나서 요나단도 신하들도 사울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제 사울왕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그 광기는 조금 가라앉았을 테죠. 그런데 그때 그 사울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침묵하지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바탕 분노 섞인 광기를 확 발산하고 난 다음 모두가 떠난 후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객관식입니다. 1번, 비열한 미소. 이제 죽일 수 있겠군. 2번, 고뇌와 갈등, 그리고 탄식.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이 짓이 그릇된 짓인지 아니면 옳은 일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다. 얼마나 못난 짓인지, 얼마나 못된 짓인지 자기 스스로 잘 압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말립니다.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입니까? 아버지, 이것은 범죄입니다. 멈춰주셔야 합니다.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요나단의 설득에 아버지 사울은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 결코 다윗을 죽일 수 없다. 누구도 다윗을 못 죽인다. 선한 양심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못난 짓인지 추악한 짓인지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를 사울 왕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안 죽인답니다. 못 죽인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그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울이 뒷일을 보러 큰 변을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냅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왕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 아들 다윗아 정말 너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널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도대체 나를 모르겠다. 엉엉 웁니다. 자신이 못나고 잘못된 짓인지를 사울이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아주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너를 해치겠느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과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마저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왕이 뉘우칩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를 왜 죽이나 허망해합니다. 스스로 안타까워합니다. 사과합니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웁니다.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못되고 못난 짓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멈추질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사울왕이 단창을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던집니다. 사울왕이 용케 피해 집으로 피신합니다. 집으로 피신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사울왕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왕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오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그리하던데. 오빠 피해야 돼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창문에 줄을 매달아 황급히 다윗이 피합니다. 내달리고 달립니다. 미갈은 군사들에게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고 둘러댑니다.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볼 속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미갈의 꿍꿍이를 알게 된 사울 왕은 대노합니다. 격노합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미갈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노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갈은 지금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왕의 대적자를 살려주는 것은 반역입니다. 밀정질입니다. 밀정은 반역은 그에 상응한 혹독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여기서 미갈이 그 혹독한 벌이 두려워서, 그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읽으면 글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갈에는, 미갈의 어조에는 울분이 섞여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의 어조를 담아서 의역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죄 없는 저를 죽이려고 합디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짓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멈춰주셔야 합니다. 제정신을 차리십시오. 제발.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그런 절규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라맛 나욧으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잡아오너라, 죽이자. 군사들을 보내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파송받은 군사들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예언 행위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보냈는데도 동일하게 군사들이 예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사울 왕이 나섭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 구절은 히브리어 용법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 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울왕의 군사들과 사울왕이 하는 이 예언은 히브리어 용법이 다릅니다. 20절의 선지자들 무리들이 하는 이 예언은 예언의 나바, 히브리어 나바의 니팔 분사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이 나바가 니팔 분사로 수동형으로 쓰여질 때에만 정상적인 예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진짜 예언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이 니팔 분사용법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군사들과 사울왕에게 쓰여진 이 예언은 이 나바, 예언의 이 나바의 히트파엘 동사입니다. 모든 단어가 히트나베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트나베, 히트파엘 동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부정적인 예언,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항울경 속에서 주절주절 떠드는 그릇된 예언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1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이 구절이 바로 히트나베입니다. 사울왕의 군사들과 사울왕에게 쓰여졌던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사울왕의 군사들과 사울왕은 정신없이 떠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중얼중얼 떠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붐이 충만히 임해서 정상적인 예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 영에 압도되었는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군사들과 사울왕은 정신없이 중얼중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씩씩대며 멀리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옷을 하나하나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옷은 왕복입니다. 왕복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있는 그렇게 왕권이 박탈되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은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는 사울을 그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죄인 그렇게 단정하며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그 선한 양심으로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합니다. 자신의 이 못난 짓을 끊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사울 왕도 그저 여기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못 해내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어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울은 그렇게 애통해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네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참 비루한 인생이죠. 졸지에 느닷없이 암살 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암살 대상자가 되어서 발각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 들판에서 몰래 몸을 숨기고 있는 그 사울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항망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사울의 단창을 겨우 피해서 내달리며 도망치고 도망치는 그 다윗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창가에 내려진 밧줄을 타고 내려가며 겨우 생명을 부지한 그리고 내달리기 바쁜 그래야 살 수 있는 그 처절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얼마나 눈물겨워 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열심히 싸움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긍이 되었겠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18장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계속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인생이 어쩜 이렇게 비루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머지않아 광야 생활, 머지않아 비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려야만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고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하고 치열한 그 인생 현실과 형편이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감지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뒤척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헤어나올, 해결할 뾰족한 수가 다윗에겐 없습니다. 도망칠 뿐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탄식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언제까지나이까? 본문에서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함구합니다. 철저히. 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변명하고 변호하고 대들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시인이 졸지에 청천벽력같이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인생 모든 시간 동안에 흘려야 할 눈물을 다 흘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후에 이런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내 심정 때문이었을 거다. 지금 다윗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야반도주하며 울며 탄식하며 달리고 달려서 도달한 곳이 사무엘 선지자의 품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품에 안겨서야 드디어 입을 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합니다. 다 토합니다. 사무엘 품에 안겨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속상함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고통을 다 토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쏟아붓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후에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꺽꺽 끌어안고 웁니다. 여기서 다윗이 더 크게 웁니다. 꺽꺽 소리내어 우는 다윗이 그저 요나단과의 이별과 작별이 슬퍼서였겠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서러움과 아픔에 복받쳐 어깨를 들썩이며 꺽꺽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해를 가하는 사울 왕도 아파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해를 당하는 다윗도 아파하고 신음하며 탄식해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스스로는 끊어내고 벗어낼 능력이 없는 자신의 추악함과 무력함을 끌어안고 몸서리치도록 애통해 합니다. 다윗은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저 신음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며 실망하는 게 전부인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끌어안고 이 현실을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 합니다.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애통과 탄식을 보며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인은 두 살 때 엄마를 하늘나라로 일찍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파하며 신음하다가 엄마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휴가를 5분만이라도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위로받고 싶은 이 시인의 고단함, 힘겨움, 억울함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시인이 엉엉 울면서 엄마를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그 심정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인이 엉엉 울며 엄마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이 사울과 다윗의 애통과 탄식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엉엉 울음소리로 들립니다. 엉엉 그리스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엉엉 저는 사울입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 미친 짓을 멈출 수 없는 그런 힘이 내게 없는 이 못난, 이 제약된, 이 추악한 저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까? 엉엉 저는 다윗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신음하는 게 전부인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탄식하는 게 전부인 저 다윗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까? 엉엉 그리스도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이 탄식과 애통이 이 엉엉 울음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인생 실존의 아우성처럼 들립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웃음과 울음 사이를 이리저리 왕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미었다가 좋았다가 반복하며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선함이 집니다. 내 안에 악함이 거의 매일 이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못됐는지가 발각되어지며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그리 탄식합니다. 그렇다고 이 악함과 추악함을 벗어낼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만의 탄식이겠습니까? 사울만의 울음이겠습니까? 저와 교우님의 탄식과 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이고 삽니다. 그 문제와 수많은 숙제 앞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삽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아무 할 말이 없는, 도망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교님에게도 있습니다.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교님, 우리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어림잡지 마십시다. 나는 사울왕처럼 악한 짓은 안 해. 나는 사울왕처럼 저런 미친 짓은 안 하니 다행이지. 그것으로 위안 삼지도 마십시다. 다윗처럼 저렇게 고통과 아픔이 내게만 없으면 돼. 그런 물렁한 생각도 내려놓으십시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남보다 낫다고 착각하기 쉬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다. 생각보다 우리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 자아의 죽었음을 선포했고 믿었고 결단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 자아의 죽었음을 선포하며 회심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회심! 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눈물로 결단했고 다짐했던 우리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고 찬양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나의 자기 본능과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이제는 당연한 우리 아닙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깨트림 원치 않고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럴 만한 여유는 우리에겐 없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은 하나님을 잊고 거부하며 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은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323장입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지하 기도실에서 참 많은 눈물로 드렸던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입니다. 아골 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작년 저희 교회 중보 기도 모임 시간에 이 찬양을 교우들과 함께 부르며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다 저마다 이 찬양을 눈물로 순수하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제게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까지 갈 것 없고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어디든지 못 갑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저는 가기 싫습니다. 지금의 안락함과 안정과 평안함과 부요함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는 처자식을 빈들에 가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못 드립니다. 저는 움켜쥘 것이 많습니다. 멸시천대? 저는 누구에게 이러쿵저러쿵 조금이라도 말 듣는 것도 너무 싫은데 멸시천대라니요. 진절나도록 싫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저에게 집착하며 고집할 뿐입니다. 충격적이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때로는 아주 때로는 내 영이 생생하게 깨어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을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낡은 타성에 익숙하고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못난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이 저 스스로도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하며 울음뿐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울음뿐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닌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식하고 울만한 것이 있으면 우십시다. 탄식하십시다. 우리의 울음과 탄식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애통과 탄식과 엉엉 울음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우리 실존의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내 울음이, 내 탄식이 거세고 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더 절박하고 간절히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엉 그리스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엉엉 그리스도 예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흙입니다. 무력한 자입니다. 악밖에는 없습니다. 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떠나면 끝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엉엉 그리스도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엉엉 그리스도 예수여 주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만이 저를 살게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그 탄식과 엉엉 울음이 우리의 탄식이며 울음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가 엉엉 웁니다. 엄마를 애타게 찾습니다. 엄마가 달려옵니다. 엉엉 우는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엄마가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아이는 이내 얼굴이 밝아져 싱글벙글 뛰놉니다. 인생이 엉엉 웁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절박히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엉엉 우는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엉엉 우는 인생을 그저 끌어만 안아주셔도, 같이만 울어주셔도 충분할 텐데 나무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엉엉 우는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와 동행, 동거, 사귀어 주신답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와 한계와 무력과 못남과 무지와 약함뿐인데, 그래서 엉엉 울을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엉엉 우는 인생을 붙잡고 놓지 않아 주신답니다. 교우님, 그 은혜를 붙들고 넉넉히 살아내십시다.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의지하며 내가 걸어내야 할 걸음과 짐을 이고 묵묵히 담담히 걸어내십시다.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엉엉 울며 애달파하는 그 탄식이 주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찾는 부르짖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뭐 하나 뾰족한 답이 없는 죄투성이인, 그래서 엉엉 울음밖에는 없는 못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늘 그리하셨듯이 놓아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부디 끝까지 궁휼로 끌어안고 가 주십시오. 그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